저희들이 이제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3장 16절부터 오늘 살펴보는 그 본문에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이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내가 해 아래서 보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헛된 일들, 그 헛된 일들을 이제 솔로몬이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 또 우리 개인의 인생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도 그리고 나 자신도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러냐? 정말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 공동체의 삶, 과연 그것이 참되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씩 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살폈던 것처럼 3장 16절에는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냐?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정, 그 법정에도 악이 실재하고 있지 않느냐, 악이.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정의의 보루가 되는 그 법정에서조차 악이 실재하는 것은 결국 인간 속에 있는 그 탐욕, 그리고 그 야수성, 그것이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맞이하는 운명을 그대로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보여준 그림은 뭔가 하면 정의의 보루가 되는 그 법정에 악이 실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여주었던 그림은 이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4장 1절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참이 세상에는 때로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대받는 자들의 그 눈물. 그런데 참 모순된 것은 사람이 그렇게 부당하게 학대를 받으면 그들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있어야 되느냐? 위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부당한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위에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학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이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리고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부당하게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주위에 위로자가 없고, 학대하는 이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이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통제하고 바르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이미 복이 있고, 이 험한 세상, 이 모순된 세상 보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어 있는 자가 낫고, 이 둘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만큼 세상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려주었던 그림은 4절부터 4장 4절에 보면 모든 수고, 모든 또 재주 때문에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참 탁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웃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고 반대로 우매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빨리 손을 좀 펼쳐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자기 가정을 세워야 될 텐데 이 어리석은 자는 지금 먹을 것도 없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바르게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또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참 헛된 것을 보았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습니다. 홀로. 그런데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모으는데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물려줄 자식도 없고 함께 나눌 형제도 없는데 그리고 죽으면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에 끝이 없는 끝도 없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지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위해서 지금 이 고생하나? 누구 위해서? 아니 이거 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끝도 없이 노력하나? 그렇게 하면서도 또 눈뜨고 나면 또 일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구절부터 말씀을 보면, 구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여기 8절에 나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위해서 가족도 형제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팽겨친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소위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주위의 친구들도 다 내팽겨치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만 소위 올인하다가 이제는 혼자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뒤에부터 구절부터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교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자연적인 것이라면 뭐 결혼했는데 혼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독신이라거나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두 사람에 대한 교훈이 이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다는 것은 결국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이들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포기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두 사람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구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정말 우리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귀찮을 것 같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 그들이 수고함으로 먼저는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수고해서 먼저는 좋은 상,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한평생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항상 영원히 성성장구하고 일어서서 갈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오느냐 차이가 있지?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10절 후반부 보시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지금 홀로 있어서 넘어졌을 때 주위에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죠? 화가 있으리라. 제가 이제 아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지는 것이 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화가 있느냐? 넘어졌을 때 주위에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먼저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나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냥 돈과 성공 가지고만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하죠. 제가 이번에 우리 한번 우리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구만요. 노년이 되면 체온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온이.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부부가 되면 그냥 혼자 있는 사람보다 그분 말씀으로는 1도가 체온이 높대, 1도가. 이해하시겠어요? 혼자 있는 사람은 둘이 부부가 있는 것보다 체온이 1도 정도가 낮고 온도 낮은 게 만병의 근원이래. 그러니까 이 같이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만큼 체온이 따뜻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따뜻함.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있으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낳은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생각보다 길게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꼭 기억하셔야 돼.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성공과 돈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성공과 돈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돈이면 그냥 가족도 자녀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공 때문에 가족 관계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8절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성공과 돈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주위에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것 같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삼겹줄을 우리가 세 겹줄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켜줄 수. 그래서 저는 참 어렵지만 쉽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연세가 드시거나 우리 교회에 오시면 꼭이 예친이나 관계 속에 자기를 좀 묶으셔야 돼. 이게 정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가면 뭐 무의미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무의미하게 보이고 귀찮아 보이는 관계가 나중에 우리가 넘어질 때는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공격을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도 이것이 삼겹줄로 묶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워졌을 때이 모임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따뜻함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속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고립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정말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참이 13절부터 말씀이, 이게 또 참, 우리한테 많은 것을 교훈하는 말씀인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늙 젊은이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난하고 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또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늙고, 이것은 뭐 경험이 풍부한 거죠.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고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지혜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그 반대는 뭔고 하면 둔하여져서 경고를 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뭔가 하면요, 우리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 주면 좋겠냐 물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마음. 원래는 지혜 그러다가 사실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번역은 뭔가 하면 리스닝 하트입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권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리스닝 하트, 정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열린 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약신약에 가서 예수님 어린 시절 묘사하는 걸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도 그 성전에 있는 학자들과 듣고 말합니다. 듣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듣는 분이셨어요. 듣는 분.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왕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 젊은이는 젊지만 가난하지만 그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이고 늙을 만큼 경험도 풍부하지만 둔하여서 다른 사람의 경고를 더 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으냐? 젊고 그리고 아직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4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큰 의미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늙고 둔하여서 다른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지금 14절에 그는 이 사람이 지금 젊은이를 이야기하나 아니면 왕을 이야기하나?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NIV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여기 근원은 젊은이 쪽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는 왕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개역 개정 이 번역을 그대로 받는다면 더 충격적이죠. 이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있는데 넓고 둔하여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과거에 어떤 왕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이 그냥 번역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 왕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치 요셉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가난한 배경, 그리고 감옥에까지 있다가 그가 왕이 된 사람이라는 것.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지금 뭐가 돼 있느냐? 넓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전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 그 젊은이와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따라가느냐? 이 넓고 둔한 왕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이 젊은이, 지금 왕 다음에 있는 새롭게 일어난 이 젊은이를 다 따라가더라.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난 젊은이, 그 젊은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해하시겠습니까? 후에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후에 오는 자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를 기뻐하지 아니할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솔로몬이 그린 그림은 뭐죠? 그림은 결국 똑같습니다. 뭐 14절을 젊은이에게 해당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그냥 우리 개역개정에서 하는 것처럼 기존의 왕, 이 넓고 둔한 왕에게 적용을 시키거나, 내용은 똑같아요. 결국 뭐죠? 한 젊은이가 젊은 시절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올 만큼 어쩌면 입지전적인 인물, 가난했지만 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인물도 무엇을 이기지 못했느냐? 세월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지혜로웠던 젊은이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암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 젊은 분들, 참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왜 저러시나?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과거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하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도 전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이와 대조적으로 내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썼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나는 지금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 듣고 이렇게 막 특별 새벽기도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몸부림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영원한 젊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히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과 부딪힐 때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하는 그런 늙은 왕으로 전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연세에 드셔서 점점 우리 연세에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하는 이 왕, 모든 것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존재,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분이 아무도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리고 나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남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좋은 뜻에서, 그냥 사기꾼, 돈 버는데 이런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30대, 40대 통했던 경험이 60대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하는 왕이 되지 않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매몰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음껏 우리 힘대로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철저하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파악했던 두 가지의 부조리, 정말 두 가지의 부조리죠. 하나는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행동,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 삶을 세겹줄의 관계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Listening heart. 하나님, 정말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들어야 될 말 꼭 듣고 뿌리쳐야 될 말 뿌리치되 하나님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들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우리들의 속사람 새롭게 하고 날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